이 세상을 살면서 오해하지 않으면 참 좋지만 오해를 우리가 비껴가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을 오해할 때도 있지만 큰 일을 오해할 때도 있죠. 작은 일은 좀 괜찮을 수 있지만 큰 일을 오해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삶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거슬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국변에 한 저 곰탕집이 있는데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30년 정도 경영했는데 이분이 모은 돈이 30억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굉장히 잘 된 비즈니스죠. 아주 크지도 않은데. 근데 이 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이제 70세였는데 그분이 지난 2월에 이제 본인의 위암으로 그 생을 마치게 됐는데 그 사건이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불거지게 된 이유가 주변에서 그 돈을 노리고 그의 의붓 아들 한 명 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조카인데 그 오빠의 딸이에요. 오빠의 딸이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이 둘이 굉장히 가까웠는데 그들이 할머니 재산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 그거를 가지려고 노린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암이었지만 치료를 받았으면 되는데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들이라는 사람은 대학 교수예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악심을 품었냐면은 이 어머니가 위암인 거 아는데 병원에 안 집어넣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정신병원에. 그래서 아니 왜 정신병원에 보냈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당하다는 걸 인정받아갖고 재산을 다 가지려고 한 거예요. 머리가 좋죠 나름. 그렇게 했고요. 이 같이 있던 조카라는 사람은 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같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피와 땀을 흘리며. 그러니까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이 사람이 참 좋았단 말이에요. 보는 데는. 그런데 나중에 이 할머니가 이 뭐죠 이 저 위암이 걸렸다는 걸 알고 또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 아 이제 곧 끝나겠구나를 알아서 본인도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이 가게를 팔아버려야겠다라고 혼자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 아 별의별 일들을 다 해요. 나중에 근데 이 할머니가 그걸 알고 멀리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강원도로 가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려졌는데 이미 이게 병이 이제 커져가지고 치료도 안 받고 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오잖아요. 인사하러 올 거 아니에요. 왔는데 무얼 한 줄 아십니까? 와가지고. 그 아들은 와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뭘 녹음했냐면 어머니 저밖에 어머니 식구가 이 세상에 없지요? 이런 걸 녹음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드니까 아, 그래 이렇게 하고 녹음을 딱 끝냈어.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그 조카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어머니를 주무시게 한 다음에 고모를 그 다음에 주무시는 동안 몸을 막 뒤져가지고 도장을 몰래 훔쳐가지고 그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위임장의 내용은 그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위임장이에요.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결론이 재밌어요. 이 할머니가 변호사를 샀어요. 미리 상황을 알고. 그래가지고요. 변호사에게 어떤 걸 주문했냐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 재산을 둘 다 주지 않고 내가 지금 내 딸이 지금 있는 곳에 내가 다 기부하겠습니다. 30억을.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변호사가 그걸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해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호스피스에 가봤더니 거기가 누가 있냐면은 이분의 딸이 있는데 이분이 20대 때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를 키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제 장애가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장애가 왔어요. 서 있지도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 보내져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성과 이런 것들을 본 그분이 거기 다 줘버린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 딸을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하나의 그냥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발견한 것이 오해예요. 오해. 지금 이 분은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떡을 주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상대방에서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오해의 대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할머니를 할머니로 본 것이 아니라 돈덩어리로 보고서 접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갖고 있던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던 거는 할머니의 오해가 아니었죠. 할머니는 그들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서 문제가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됐던 거예요. 오해가 되었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끝나게 됐던 것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오해를 만날 때요. 함께 서로 오해를 하면 문제가 계속 커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해가 됐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오해를 조금이라도 참고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요, 오해가 드러나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장면이 드러나는데, 이 오해 속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오해하니?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거나 어떤 불평을 토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옳은 길을 가시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나중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인데, 종려라는 말은 종려나무라는 말에서 나온 그 명사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본다면 야자수라고 하면 됩니다. 야자수. 이렇게 잎사귀가 옆으로 갈라져 있는 종려 잎사귀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지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걸음을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살다 보면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진짜 가치를 자꾸 오해하는 상황 속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을 더 진지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한다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은 17절부터 봐야지만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17절로 갑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냥 저기 갈릴리에서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쫙 들어오신 게 아니라 여러 마을들을 지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들렸던 마을이 베다니라는 마을이에요. 베다니. 근데 그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가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던 사건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이제 오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살려놓으신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오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들렸더니 나사로의 동생이 있는데 그 여자 동생 둘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봉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시게 되죠. 그 일이 있은 다음 날이라는 말이 12절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도대체 왜 거기 많이 모였는가에 대한 이유가 17절과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 사람들이 많았냐 하면 첫째는 제가 12절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12절에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 명절이라는 게 뭔가가 중요할 겁니다. 명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유월절. 근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독립기념일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광복절과 같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가장 중요해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명절은 큰 날인데 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면요, 그냥 자기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와야 돼요. 먼 길을 여행해서 반드시 와가지고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막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마을 주변에 막 사방에 그리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을 알고 예수님께 나왔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게 바로 17절과 18절인데 특별히 18절에 나오죠. 무리가 예수를 왜 맞았냐 하면 그런 말이죠.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을 살렸대. 이걸 들은 거예요. 사람을 살렸는데 어디서 살렸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 들어오기 바로 저 앞에 저 마을에서 예전에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셨대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소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그들이 나오게 되는 목적과 의도는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신비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그들의 나오는 모양들이 정말 그것과 함께 맞아 떨어져요. 여기 보면요.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라고 쓰고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거, 야자수는 특별히 유대인 지역에 여리고라는 지역에 보면은 그게 굉장히 많아서 파라다이스라고 부를 정도로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 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풍요를 상징해요. 풍요를 상징하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풍요로움과 왕의 영광과 그 능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그런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많은 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만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제 그 나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부요함이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이 구약 시대가 이제 끝나갈 때쯤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혔다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고 하는데 그때 그 성전을 미리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보냐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세우실 두 번째 성전, 이제 나라를 다시 복원하시고 나와서 세우게 될 성전의 그 환상을 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잘 보는데 벽에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우심, 구원하심, 역사하심, 세워주심, 풍성하심 이런 것들의 그 의미들이 종려나무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약 속에 흐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냐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 때문입니다. 구약에 의해 보면 그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을 맞이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맞이할 때 내가 존경으로 맞이할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그 외침을 합니다. 근데 그 외침을 보면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는 그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할렐루야랑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호산나가 할렐루야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말이에요. 호산나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요. 구약에는 시편 118편 25절에 쓰여지는데 말 자체가 호산나예요. 한국말이 딱 정확하게 번역된 거예요. 호산나. 호산 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호산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고요. 뒤에 나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은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이 가지만 흔들면서 당신이 왕이 될 것 같은데 아닌데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액션으로도 보이면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여기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는 능력, 이 능력을 본 거예요. 그걸 소문을 듣고 아 그래? 그러면서 그것보다 큰 능력이 없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에 생각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해방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랑곳하지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의 해방을 원하는 거예요.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호사나를 외치고 있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저분이 빨리 오셔서 예루살렘은 당시의 수도이니까 지금도 수도이지만 거기에서 빨리 저 로마 정권의 저기 그 청사, 정부 청사를 들어가서 빨리 없애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길 원한다는 소망을 여기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외칠 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청을 해요. 아우 시끄러워.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라고 예수님께 불만을 토하죠. 누가복음 19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약에 저들을 조용하게 시키면 저 바닥에 있는 돌들이 다 소리를 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첫째 의미는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둘째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거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의 들어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환영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유대인이지만 같이 섞여서 한쪽에서는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그들을 핀잔하거나 그들을 어떻게 가이드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제시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쓰고 있는데 길 가다가 나귀가 보이니까 탄 것이 아니에요.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이 나귀를 빌려와요. 그리고 그걸 타십니다. 그런데 나귀가 우리가 볼 때 당나귀를 말하는데 당나귀가요 얼마나 높습니까? 별로 안 높잖아요. 말은 높지만 당나귀는 낮아요. 당나귀 새끼는 어떨까요? 더 낮습니다. 당나귀 새끼를 탄 여기 보시면 당나귀를 탄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왜 예수님이 하셨냐 하면 이제 15절에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여기 인용한 건데 구약에 있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나귀가 아니라 뭐예요? 나귀 새끼라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라 하는 거는요 높이가 상당히 낮아요. 큰 개라고 생각하시면 더 맞아요. 아주 큰 개 있죠. 높은 거. 막 이만한 높은 개도 있잖아요. 이렇게 공원 가다 보면 이렇게 높은 개도 있어요. 우리 허리만큼 오는. 그런 개를 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양을 연출하냐면 예수님이 타시면 잘못하면 발이 닿을 수도 있어요. 바닥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발이 닿지 않으려면 만약에 닿다면 발 이렇게 들어야만 우스꽝스럽지 않게 간신히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본인이 걸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큰 말을 하나 빌려서 타셔도 되고 빨간 옷을 하나 입으시고 큰 검을 하나 드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반대, 관계없는 모양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입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15절의 말씀처럼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저 걸음은 혼자 계획된, 자기 혼자 계획하고 기획한 방법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오래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저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걸음을 바라보면서 옆에 따라가는 제자들이 일본말로 가오가 서겠습니까? 가오? 뭔가 좀 이렇게 예수님 왕 모시고 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창피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 장면 앞에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 저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눈이 열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모든 사건을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게 됐어요. 그 새로운 안경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따로따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관점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그 이후에 알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말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조차도 그의 측근인 그들조차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나중에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오늘 본문은 분명한 오해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꼭 그들에게 왕이 되어야 한다고 이 잎사귀를 흔들어대는 목적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해주십시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 가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지금 눈앞에 보여진 그 현실 앞에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그들은 주님께 매어 달리려고 뛰쳐 달려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 오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묵묵하게 이 말씀을 지켜나가시면서 그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될 그 말씀 앞에 말씀에 대한 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면서 이 걸음을 이렇게 걸어나가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해라. 난 이렇게 할게.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무리 속에 함께 있는데 오늘 본문엔 등장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공간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등장했잖아요. 등장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한번 불평을 토로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다음부터 그들이 이제 쏙 들어가요, 말이. 왜 그럴까요?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게 쏠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모든 분위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말할 수 있는 어떤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집중했던 자들이 모든 눈이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상황 속에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가 한 것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상황에 보면 본인들을 따르기 원하고 본인들이 가르쳤고 그들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지금 전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일종의 절망이죠. 그 속에 빠져있는 그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아주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에 오신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온전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살 때가 100%입니까? 우리 삶에서? 주님은 그렇게 항상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만 의지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또 하나님께 헌금도 좀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좀 헌신도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떤 나의 그 복을 받기 위한 머신처럼 하나님을 쓸 때, 예수님을 쓸 때가 있어요. 머신이에요, 머신. 내가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나오고 적게 집어넣으면 적게 나와.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 나갈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진짜 가치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절망하고 매맞고 그런 상황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초월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구원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만나고 발생하게 되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서로 모여갖고 아유 나 소용없어 다 끝장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망했어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이런 부분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마치 나의 행복을 이끌어 나가는 행복 조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못해 주지만 주님은 할 수 있는데 맞죠? 주님이 하시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이런 모양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한번 증명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시면은 주님은 능력이 있고 못 하신 것처럼 보이면 아이 뭐 주님도 쓸데없네. 별로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바로 그러한 위협 앞에 그러한 유혹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야 됩니다. 묵묵히 걸으시는 주님. 주님의 저 걸음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비아냥거리니까 실패했습니까? 주님 혼자 걸어갔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보면서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들어와. 창피하게 그런 걸음이 망하는 걸음이었습니까? 살리는 걸음이었습니까? 주님의 걸음은 약속하신 그대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주신 아름다운 승리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걸음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그림이 화려하기 때문에 승리의 입성이 아니에요. 저 그림은 사진으로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걸음이에요. 그러나 저 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저 걸음을 승리의 그 입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오늘 이번 한 주로 살아갈 때에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한 주가 우리가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부터 해서 6일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금요일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도 쉽지 않고 어렵고 굶주리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시며 오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걸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한 주간 동안 이루어져요. 이 한 주간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셨다면 제가 굉장히 부탁드리고 권유드리는 것은 이번 한 주간에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적어도 세 번 이상은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은 이렇게 잘 기억하잖아요. 세 번 안 먹으면은 밥 먹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 이상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권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깊이가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 깊이를 알아 나가는가가 바로 얼마만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의 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나가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냥 늘 주님 나는 다 아시죠라고 하면서 묵묵하게 내가 하는 원하는 일들만 진행해 나간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원할 때 그것을 하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발버둥 쳐야 돼요. 주님 나를 붙잡으시사 내가 그 자리로 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돌아가신 걸음은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손가락질했죠.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렸잖아요. 네가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 게 진짜 메시아냐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데 그 속에서 왜 주님은 저렇게 돌아가셔야 됐느냐. 저것이 그냥 예수님의 공명심 때문입니까? 저렇게 하면 이름이 나타나니까 역사 속에 기록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하기 위하여 바로 주님은 저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걸음의 진짜 의미는 바로 거기 있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저런 모습처럼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 왜 이루어주지 않아요? 이루어줘야 내가 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죠? 라는 어떤 그러한 식의 논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말씀을 마쳐 나갈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강하신 주님을 붙잡아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걸음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더 힘있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 누가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주신 구원의 가치는 어떻게 생각을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바라본 이 하나의 해프닝 같은 그림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이런 모습 앞에서 정말 주님은 왜 저렇게 걸어가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깊이 하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과 그 은혜가 떠오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누가 이해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심전력하여 모든 것을 걸고 본인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자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중요한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며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날 때 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사랑을 몸소 경험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능력 있게 온전하게 공급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우리가 불평하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자리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